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온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살갑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좋아합니다. 작은 이유를 들어 자꾸만 분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해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회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 뜻깊은 날이죠.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3년 2월에 한국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21%의 국민들이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무려 74%의 국민들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러한 조사도 했습니다. 무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 물었을 때 1위는 가톨릭이었습니다. 18%, 2위는 불교, 12%, 우리 개신교는 꼴찌 3%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놀라시면 안 돼요.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은 거의 20%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1% 나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개신교회를 신뢰할 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밖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5%의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인다. 라고 답했고 80%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또 개신교회는 그 사회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24%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답했지만 71%의 국민들은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슬프고 참담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던 것인가?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해줘도 고칠 생각이 없는 고집스러운 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없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개신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답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인 34%의 사람들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들, 그것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갖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34% 사람들의 답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자기 얼굴 비춰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 우리의 바른 모습,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그리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예수.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두운 밝음, 차가운 따뜻함.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참 가는 곳마다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가장 바울이 많은 애를 쓰고 마음을 썼으면서도 고생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아덴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열매는 별로 맺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남부로 내려오다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란 도시에 이르러서 바울은 마치 배수에 진을 치듯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양육한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은 다시 에페소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에 안에 있는 큰 도시로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사라지자 고린도 교회는 바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계파를 나누어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야,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높아, 너는 나보다 낮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생겨서 바울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은 바울 통해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냥 그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그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양 옆으로 커다란 항구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겐그리에와 레기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물자가 오고 갔고 돈과 사람도 오고 갔습니다. 많은 돈과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보통 그렇듯이 고린도는 술과 음란한 문화가 넘쳐났죠.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고린도 하면 돈만 가지면 한바탕 질펀하게 놀 수 있는 도시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경쟁적이었어요. 그러한 습성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배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에게 배어 있던 그 습성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싸우고 다퉜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애찬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들이 행했던 애찬식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찬식은 일종의 공동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같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함께 형편껏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좀 더 많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가난한 자들은 좀 더 적은 것을 혹은 없이 가지고 왔겠죠. 그런 계층의 차이가 그리스의 살과피,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 그리스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애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애찬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교인들이 빵과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교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빵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신 겁니다. 남김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고가 됐고 그거에 대한 바울이 목회적 답을 준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오기 전에 먼저 배부르게 빵을 먹고 취한 그 교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 먹고 마실 집이 없소? 그렇게 먹고 마실 거면 집에서 먹고 마시오. 당신들의 그런 행동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것, 욕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보이는 일이며 당신들이 먹고 마신 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진노를 먹고 마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부자 교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약간 교회의 소란을 빚고 가난한 자들을 좀 부끄럽게 만든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보이고 그리스도의 진노를 먹고 마신 거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그 엄한 징계 속에는 성서의 정신, 연약한 자를 먼저 돌보라고 하는 성서의 정신이 담겨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자 교인들은.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사온 걸 내 빵과 내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근데 바울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빵과 내 포도주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고 내가 먹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먹지 않고 가난한 교우들과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빵과 포도주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빵과 포도주는 교회를 세우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화천에 가면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예요. 네. 임낙경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체장애자들과 노약자들 20, 30명이 같이 오랜 세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는 그 친환경 농산물들로 그 먹거리들을 다 해결해요. 직접 임낙경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임낙경 목사님은 이 민간요법의 대가예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10여 년 전 우리 청파교회에 오셔서도 강연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돌파리의 잔소리라고. 이때 돌파리는 좀 실력이 모자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돌파, 리, 이치를 꿰는 사람. 임낙경 목사님의 그 별명이 돌파리예요. 이치를 꿰요.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민간요법으로 건강히 살아가시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임낙경 목사님을 몇 번 다른 자리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 목사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당신의 살이라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였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국식으로 풀어보자면 이렇다. 빵은 우리에게 밥이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국이다. 그러니 매일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대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고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네. 맞는 말이죠? 아닌가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매 끼의 식탁이 성찬상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 화천의 시골교회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따로 뵙고 말씀도 듣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사는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모였는데 거긴 예배당이 그냥 거실이에요. 거실이 예배당이고 식당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상을 쫙 펼쳐놓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벽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자수로 이런 글귀를 새긴 게 걸려 있습니다.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며 살게 하소서. 그게 성찬의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처럼 고린도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탐욕과 경쟁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들처럼 살아왔어요.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을 생각할 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생명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며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보이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진노를 먹고 마시는 일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세계는 연일 전쟁을 벌이고 기후재앙으로 자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집단,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계속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무생명을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라고 해서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한 절제. 그것이 무너진 신앙 공동체 무너진 세상 공동체를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자기가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어린 양과 새끼 염소와 송아지를 생각하여서 그들도 같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가능한 세계입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맞을 때마다 세계의 교회들은 성찬의 그 깊은 의미에 동참하고자 어려운 기간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청파교회도 매달 어려운 기간들을 수십 곳들을 교회 이름으로 후원합니다만 이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우리도 성찬의 그 의미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우리 각자도 어떤 단체를 정해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뜻이 기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고린도 같은 세상을 살면서 탐욕과 또한 경쟁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는 자로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이끌려 너를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밥으로 내어주며 살아가는 청파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먹을 생각만 할 뿐 좀처럼 먹이며 먹히며 살아야 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자연의 질서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몸되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나뿐 아니라 너 또한 먹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망의 눈이 멀어 다른 이의 배고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배고픔과 아픔 앞에 나의 욕망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